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그 소주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형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사역에서 이 부성애를 강조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형제적인 측면이 어떻게 또 복음에 강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맺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종이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다 원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다 형제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인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점에서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형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으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 형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었는데, 따라서 그때는 아직 황제들에 의한 박해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박해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같은 동족 형제들의 손에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을 끌어모아 서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가 된 형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을 받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고난을 받게 했어요.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멘트와 같아서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지금도 중국과 같은 경우 북한, 뭐 그 다음에 이슬람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서남아시아, 뭐 여러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나라들 속에서, 또 힌두권에서, 이 불교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풍부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은 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기독교가 때로는 뭐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만, 요즘은 또 질책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교회에 가시면 그런 면에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 형제다 말이죠. 자, 15절로 16절 두 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15절 16절 말씀인데 저는 본절을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마치 들풀처럼 자행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더 신학적 용어를 쓴다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기회를 주어진 일이 없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죄를 저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죄를 허용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다운 증거에 대한 보상이 이제 또 그 뒤쪽으로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도 보면 또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본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이 말은 진정한 형제애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보고요. 너무 이제 교회들이 커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 경향들이 많은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 있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조만간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죠. 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18절로 가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의 실제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형제가 되지 못하게끔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고 부부를 이간하려고 하고 장로님들을 이간하려고 하고 권사님들을 이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대한 휴거를 위해 강림하실 때 기대하는 위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당신께서, 즉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께 인도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기쁨,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그러한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다 하셨어요. 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도와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고마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될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상으로부터 휴거시키실 때 기다리는 것은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장차 여러분과 함께 마주서게 될 때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3장의 총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결케 하는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의 휴거인데요.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하게 감동받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이러한 교리들에 대한 현실 생활과 관련성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 그 뭐 종말론이나 또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어떤 휴거 그 다음에 뭐 종말 이런 부분들이 좀 덜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서방 신학에서는 벌써 이런 부분들이 저 뒷방으로 물러가 있죠. 뭐 미국과 같은 데에서도 웬만한 신학교들이 이러한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이런 부분들이 변방으로 내몰려진 지가 벌써 꽤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갖고 지켜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바울이 이 3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정결케 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소망을 굳게 믿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것은 하나의 이론 내지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서신의 핵심인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3장부터 이제 앞으로 4장 12절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먼저 3장에도 보면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판가운 보고를 갖고 오는 것을 이 3장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로 가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상당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의원이었던 누가를 데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만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지금 아덴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그거예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바로 앞장에서 말한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족 관계를 잘 지금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모든 믿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질 때 그들이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몹시 사랑한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다시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시켰을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본 서신의 서두에서 그가 말한 것, 즉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동정이나 또는 단지 친절하고 위로적이며 따뜻한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게 되고 또 물질로 봉사하게 되고 시간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더 급하면 금식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인 거죠. 3장 2절로 가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가리켜 우리 형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는데 일꾼이란 말의 헬라어 디아코이노스는 영어의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콘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섬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공상적인 개혁론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회적 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사회운동치고 지금까지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기 목사님은 미성년자 노동법은 웨슬레 종교 회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권운동, 모든 노동자운동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본래의 취지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또한 병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고아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을 좀 도와주는 양로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많은 이제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세워집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러나 커다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가? 즉 성경에서 나온 그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반영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위대한 사회개혁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표현하고 우리를 폄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사회개혁가들 가운데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 정말 꼽으실 수 있나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 하는 것은 도덕과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그리고 자유란 이름 하에 불법을 막 행하는 것 그래서 보면 참 그런 말씀 참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다고 하면서도 법을 얼마나 어깁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종이며 그의 사역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사업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 개혁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나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2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말을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거기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붙들어 올렸더니 이것은 굳게 한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올려주고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똑같은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서 위로는 곧 독려한다는 말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붙들어주고 독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